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겨우 엄마 아빠 말을 하게 할 때부터 자녀들 위해서 교육에 열심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태교음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클래식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근데 예전에 한번 TV 프로그램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VJ 특공대 뭐 그런 데 나왔는가요? 하여튼 그런 비싼 프로였는데 그 태교를 하는 부모의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그 엄마가 그 수학 정석 책 있죠,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신 분은 그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운 수학 책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엄마가 풉니다. 그래서 왜 그걸 열심히 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논리력을 어릴 때부터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열심히 수학 문제를 푼대요. 글쎄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수학 정석을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조금 문제 풀다가 이거 다 언제 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뒷장 넘겨보고 또 이렇게 한번 두껍기를 재보고 막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풀기 지겨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그 수학 정석책을 어떤 마음으로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내용이 TV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지나친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자녀가 좀 더 뛰어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냥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자녀가 정말 복받는 길일까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자녀가 정말 복받는 길일까요? 아니면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일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일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식품을 잘 먹여서 아이가 일평생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또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이를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과일을 안 먹이는 부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일이 아이들에게 알러지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과일을 안 먹이는 그런 부모님들도 여러 번 봤습니다. 특별히 뭐 엄마 아빠가 의사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과연 이것이 다일까? 이렇게만 하면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죠. 미국 애리조나 대 연구팀이 미국에 있는 7천여 개 사무실을 조사한 결과 사무실 책상에 있는 박테리아가 화장실 변기에 있는 박테리아보다 400배나 많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했던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저도 화장실 갈 때 특별히 집이 아닌 밖에 있는 화장실 갈 때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거 혹시 굉장히 더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열심히 닦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책상보다도 훨씬 깨끗하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제한적으로 보는 능력과 지식으로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시는 복의 문제를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에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볼 때에 자녀를 위한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복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 그것이 뭐 그들이 믿는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행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 세상에 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야,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사람은 마이크를 만들었지만 마이크를 창조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조립하고 저렇게 조립해서 만든 것이 마이크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물질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사단 우리에게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사망과 멸망뿐인데 마치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복을 받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 기복적인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복주의적이다라고 어떤 부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복주의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안 좋다는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신앙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또한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복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믿음의 자녀가 복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는다. 복음이 왜 복음이죠? 우리의 구원의 복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의 복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 것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복 이외에 다른 것들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시편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들판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비가 잘 오고 햇볕이 잘 들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나 들판에 심은 나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푸르르게 잘 자라나죠. 그런데 만약에 가뭄이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판에 심은 나무는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적어도 옆에서 흐르는 시냇가 마르지 않는 한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시냇도 마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냇는 세상의 시냇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나 사시사철 푸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고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삶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세상 것이 말라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이 발생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시내로부터 오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말씀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알려준 땅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 갔고, 그 아들은 흉년이 나서 이제 기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가지 말고 머물라 명하시니까 그 땅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그대로 전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순종의 모습을 어려울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이삭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 순종의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은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재물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만 합니다. 어린 자녀의 돌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항상 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처럼 건강과 지혜와 믿음이 있는 아이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려면 부모가 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자녀를 지혜롭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자녀를 키우려면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예수님처럼 지혜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려면 부모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부터 모범을 잘 보여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가장 큰 복의 조건인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바로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방을 하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는 신방 가기 전에 기도카드를 항상 드렸어요. 그래서 신방 가면 기도카드를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빽빽하게 많이 적어 놓으세요. 뭐 한두 개 적어 놓으신 분도 있지만 막 열 몇 개를 쭉 적어 놓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나라고 기도 카드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언제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을 때나 기도 제목이 두 개 있을 때나 기도 제목이 열 개 있을 때나 빼먹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었죠. 예, 수능. 수능 때가 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 수능 기도회를 하거든요. 수능 기도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부모님들이 모이세요. 만약에 제가 수능이 몇 시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9시에 시작한다. 그럼 9시에 딱 모이세요. 그리고 수능 시간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 그러면은 딱 시험 보는 시간 동안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고 쉬는 시간 되면 딱 멈춰서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근데 부모님 중에서 뒤에 있는 영역은 자녀가 안 보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 가시고 또 마지막까지 시험 보는 부모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시간에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회를 막 인도해봐도 그 수능 기도회에 인도하는 것처럼 막 그 열정적인 기도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자녀와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마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약속대로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가 복된 자녀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어거스틴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죠. 굉장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지역의 감독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할 때 그 감독님께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니카의 기도는 응답받아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가끔 새신자로 오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셨다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태까지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다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당장 응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방 우리는 뭐 기도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응답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때에 그것이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은 복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의 믿음의 삶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에 아니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선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복을 선언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입니다. 그냥 이삭에게 복을 선언하시려면 너 이삭 네가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복을 선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삭은 본인의 신앙만으로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받은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이런 복을 하나님께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을 선언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순종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부모의 신앙과 순종이 자녀에게 직접적인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은 부모가 무엇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만 부모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 이외의 복은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그 복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녀 중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것으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자녀의 눈에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신실한가 아닌가가 다 보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녀가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가 아닌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가 자녀가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무릅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신앙이 신실하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고 육적으로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명확한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는 그런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길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역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실한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거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더 나아가서 나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된 자손이 되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실입니까? 이를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일주일 동안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